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진리와 사랑,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는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기둥과도 같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가 한쪽 날개로 날아갈 수 없고 두 날개로 날아가듯이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합니다. 진리 혹은 사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도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진리에 있어서는 아주 바로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자,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칼이요,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 성경적 지식을 쌓는데 게으르지 않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을 봐도 알지만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공격해도 교회가 끄떡없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다 색출해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낼 수 있을 만큼 분별력도 뛰어난 교회였어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탁월한 진리가 있는데 중요한 사랑은 없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서 한 부부가 살고 있는데 아내가 식탁에 올라오는 메뉴도요 매일매일 바꿔가면서 아주 열심히 남편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집안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하고 정리정돈도 잘하는데 그 마음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어진 일만 열심히 산다, 남편을 옆집 아저씨 대하듯 한다. 여러분, 같이 사는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요 숨 막힐 노릇이죠. 밥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정리정돈 집 청소 다 해줘도 사랑이 없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죠. 분명 겉으로 보면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요, 순모임도 참석하고요, 찬양대도 쓸 수 있고요, 뭔가 이 사역은 여러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교회 자체가 너무나도 삭막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어떤 교회는요 들어가 있으면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무슨 이 기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딱딱한 느낌이 드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로 설명은 할 수는 없어도 직관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던 내용이 그거였죠.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나를 위해 수고도 하고 열심히 있는 것 참 잘하고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요소, 너희가 사랑이 없구나 하고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웬만한 신학교 교수 못지않게 성경적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전혀 없는 주일학교 교사, 어떤 부모가 그 주일학교 교사에게 자기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하셨던 게 그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다시 스스로 점검하고 너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무리 멀리에 이 성경적인 지식이 가득해도요 가슴에 이 사랑이 없으면 주님 보실 때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진리는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전혀 없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전혀 또 다른 극단에 있는 교회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가 진리는 잘 지켰지만 사랑에서 실패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반대로 사랑은 좀 많은 교회 같지만 진리가 없는 교회였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시죠. 시작.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사업이라는 말은요 비즈니스가 아니라 주님의 일, 교회 일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두아디라 교회에 정말 많은 사역 감당했어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요, 바자회 열어서 부르이웃 돕기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홈리스들 막 이런 추운 날 되면 교회 와서 자라고 매트 깔아주고 밥 해주고 식사 제공하고 여름 되면 막 선교지 가서 집 고쳐주고 페인트 칠하고 다방면으로 막 봉사활동하고 막 사랑이 되게 많은 교회 같아요. 주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열심히 칭찬하셨어요. 두아디아 교회야, 너가 교회 초창기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구나. 너가 선교 사역도 하고 구제 사역도 하고 사회 봉사도 하고 나도 너가 이런 수고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섬기던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느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교회예요. 이때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냥 괜찮아 괜찮아 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교회가 마치 돗대기 시장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옳은 것은 옳다라고 가르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은 뒤로 하고 상처받을까 봐 막 괜히 이야기했다가 교회 떠날까 봐 무서워서 옳지 않은 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교회가 정말 교회 아닌 장소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 점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다라는 게 아니라 구약에 나타났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처럼 행동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양에서 우리가 백설공주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 속에서 들을 때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나오는 왕비 이야기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설공주한테 이 독사가를 줘서 죽이게 했던 그 악녀의 대표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도요 우리가 심청전 하면 우리가 이 뺑덕어미 하면 생각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좋지 않은 이미지잖아요. 뭔가 좀 돈만 밝히고 자기의 사리 욕심을 채우는. 여러분, 유대인들도요 이세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쩌면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는데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시집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집을 올 때 이스라엘로 올 때 이 사람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나무로 만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세워뒀어요. 그리고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다 우상신 섬기도록 만들게 했고 절하게 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상대하여 이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죠.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어떤 특정한 여인이 교인들을 잘못 인도한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는 명칭이 있는 걸로 봐서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사역자는 아닙니다만 이 사람이 가진 교회 안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제자 훈련하신 것처럼 이 사단도요 자신을 섬길 사람들을 택해서 자기 나름대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거짓 가르침으로 그들을 자신의 제자화 시키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오랜 기록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여인이 정말 상당히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잘 나가고 비싼 옷 멋지게 입고 언변도 능통하니까 사람들이 들으면 혹하는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 요즘에도 이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 보면요 사람들 막 귀가 쫑긋쫑긋하게 설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막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거 책들을 보면서 주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쳐줬던 숫자와 상징을 막 풀어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대충대충 했던 분들이 좀 또 순진한 분들이 그런 거 들으면 이야 뭐 이 성경에 그렇게 놀라운 뜻이 있었어 하면서 이미 반은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 이렇게 단어풀이도 막 기가 막히게 하니까요. 야, 이거 이런 뜻이 있었어 하면서 막 빠져드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 이러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단의 깊은 가르침 같은데 하나님께로 오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단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단들이 교회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가르침들을 전해주니까 들을 때는 신기한데 교회에서 듣지 못한 내용은 틀린 내용이니까 목사님들이 틀린 내용이니까 안 가르치니까 사실 못 들어본 건데 한참 새로운 가르침이다라고 빠져와서 듣다 보니까 이 마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단들이 와서 이 교회 안에서 교묘하게 이제 목회자들을 흠잡고 욕하고 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좀 성경을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이러면 그 바람바람에 넘어가서 아 여기 말씀 잘 가르치는 분 계신데 한번 가볼래 하면서 막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교회 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사실 보통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 이런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교회 안에 진리가 바로 서지 않자 거짓된 가르침,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교회 전체가 막 심하게 요동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교회 한국 교회에서도요 정말 전통적인 교회들 40년, 50년 넘은 그런 교회들도 이단 몇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체를 막 다 흔드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교회 전체가 막 요동치는 거죠. 두아디에라 교회가 지금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거짓된 가르침에 빠진 교인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거하고자 아니하는 듯. 오늘 여기서 기회를 주셨다는 표현은요 내가 세컨 찬스를 한번 딱 줄 테니까 이 기회를 꼭 잡아라. 딱 한 번 더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요. 어제도 그제도 주어졌고 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21절 보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이 기회라는 단어는 그렇지만 영원한 기회는 아닙니다. 이 기회라는 말은 일정한 끝이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는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기회의 문이 닫혀요. 이것은 비단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자, 22절과 23절 말씀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질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23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2절 보세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그들이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다는 거죠. 이 침상은요 한 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죽음의 침상입니다. 또한 그들을 큰 환난에 던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자, 23절 그들의 자녀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육신의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은 영적 자녀들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 결국 사망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힘이 세고 우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러한 심판들을 반드시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한때는 거짓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회개한 자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긋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요? 26절 말씀 보세요. 새 막대기, 철장이죠? 새 막대기로 질그릇, 유리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여러분, 뭐 새 막대기로 깨지 못하는 유리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강력한 힘처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28절을 보세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새벽별, 새별이 주어집니다. 자, 성경책을 여기 손에 한번 끼시고요. 2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2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칠흑같이 컴컴하고 춥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새벽별, 모닝스타,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나 예수는 하고 시작하셨잖아요.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주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돈을 주는 거예요? 좋은 차, 좋은 집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건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복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벽별, 곧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요? 진리로 돌아온 자, 거짓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 안에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오십시오, 이런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사랑과 그리고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진리와 사랑 안에서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실 때의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진리 안에 있는가? 정말 지금 내 삶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들을 말씀으로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정말 내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거죠. 교회는 사랑으로 품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너스톤 교회가,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 기둥이 함께 든든히 서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죠.